최근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노력보다 부모의 배경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고 해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금수저란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청년을 가리키고 흙수저란 돈도 권력도 배경도 변변찮아서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가난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부의 편중과 때물림을 은유화해서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금수저의 단계로 뛰어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금수저, 흙수저로 대언한 말입니다. 사실 흙수저로 대변되는 가난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을 그 가난에 얽매이게 합니다. 빚이 많으면 빚에 얽매여 빚의 노예가 됩니다. 가난 때문에 걱정이 되고 가난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가난 때문에 무시를 받고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난 때문에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이나 하는 일이 잘 되는 형통한 때도 있고 잘 안 되는 불통한 때도 있습니다. 또 건강한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게 되거나 갑자기 병들게 되거나 혹독한 불행이 찾아올 때에는 보통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하필 나에게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할 때,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감이 충만해질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인간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방탕의 삶을 마음 놓고 즐길 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뜻과 같이 임하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금수저 솔로몬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부모 다윗을 잘 만나 평생을 형통하게 보낸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와 권세와 세도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삶에는 모든 부요, 모든 권세, 모든 쾌락, 모든 즐기는 삶이 허무하고 공고하고 금수저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심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만의 대명사인 지혜 있는 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강한 자, 부하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머리가 좋다고 힘이 있다고 부하다고 교만을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하나같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자들, 세상의 약한 자들,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 소위 흙수저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망과 가장 큰 삶의 목적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까?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운 이름을 자랑하고 떠치는 것입니까? 중소기업을 이렇게 성공하는 것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까? 자식들을 금수저로 만드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좋고 심지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다시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을 얻고도 여전히 공허함에 혹은 불면증에 혹은 불행과 아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점에 이르고도 여전히 불만족과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인기 배우들, 성공한 기업인들, 프로운동선수들, 유명한 정치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부분은 여러 스캔들에 얽혀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짐으로써 가정이 파탄나고 식구들이 흩어지고 그것을 본 자녀들이 정체성 혼란에 빠짐으로 문제아들이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불거진 미투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가진 것이 많고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허무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술, 비정상적, 변태적 습성과 불륜에 빠져 폐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나이가 들고 건강이 기울어지면서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정말 정말 가난한 삶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 가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무화과 나무의 풍성함, 하나님 없는 포도나무 열매의 풍성함, 하나님 없는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함, 하나님 없는 밭에 먹을 것이 풍성함,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양이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할지라도 그 물질이 우리를 불행해서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당한 고통은 번인나의 형통 때문이었습니다. 번인나는 같은 아내로서 아들을 가진 자였고 한나는 아들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가난한 자로서 아들을 가진 번인나의 유세와 교만 때문에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지 그는 하나님께 한맺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한나를 아들 없는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사무엘상 2장에서 그는 기도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을 얻어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허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했습니다. 한나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다고 부하다고 하던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양식을 위해 품을 팔게 만들어버리고 낮추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본인 나를 빗대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산산히 깨어버리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교만한 자들을 심판을 내리심으로 아들이 없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는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의 원천이고 자신을 구원한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5장에 보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벨살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밤이 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의 힘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가시하기 위한 교만한 잔치였습니다. 벨살살 왕이 술을 마실 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이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구군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성전에서 쓰던 거룩한 그릇을 술잔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은 구리 석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술을 마시면서 막 찬양을 했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가져온 금은 그릇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거룩한 그릇이었습니다.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업신여긴 행위다. 한번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냐 보자. 보통 그만한 것이 아니에요. 보통 그만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났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거든.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어. 이에 왕이 즐기던 그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리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고 그의 무릎이 사시나무 뜰듯이 서로 부딪힘이 떨어졌습니다. 오도델. 갑자기 나타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쓰던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잔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심판 안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 소장 7절 이하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문하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지금 뭔가 글을 썼는데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뜻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 온 나라에 지혜자를 불러오너라. 이것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이 해석이 무엇인지 빨리 내게 알려달라고. 다 불러도 아무도 모릅니다. 술잔치는 깨져버렸습니다. 이에 다니엘을 부르봤습니다.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 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살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시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를 썼어요. 갑자기 술잔치가 벌어진 그 백면에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따라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미니 이에 벨살살이 맹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래서 다니엘이 다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얼마나 놀랬던지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갈대아 왕 벨살살이 그 술자리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고 밭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넘치고 우리의 양이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서 먹어도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누가 농사에 풍년을 주시고 누가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누가 물질의 부여를 누리게 하셨는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보라는 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거룩한 그릇을 금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밤마다 술을 즐기고 희낙낙하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를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언제 심판하실지 그 자만과 오만과 교만을 치시고 꺾으실지 모를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룻과 같은 가난한 자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 남편도 시어머니 남편인 나오미도 죽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을 두고 시어머니를 따르는 룻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크게 베푸시고 축복을 크게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가난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 그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조상이 되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가난한 룻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원천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보냈습니다. 극빈자들에게 주는 강냉이 죽을 오히려 얻어먹고 싶어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가을이면 넘치는 곡식들을 보고 행복해하며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부터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신학교에 가면서부터 물질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잘 주지 않고 몇 개월씩 굶주림과 싸워야 했고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에 익숙하지 않은 저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가난은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혼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도 힘들었는데 두 식구, 세 식구, 네 식구로 늘어나니까 더욱 살아가기엔 힘들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제 막 돌을 지난 우리 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분유도 제대로 사 먹일 돈이 없었던 때도 있었고 신학교 갈 때 버스 차비도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임승차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운전하신 운전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의 길로 간다는 이유로 상당히 오랫동안 제 마음에 가난의 고통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부유의 축복과 풍성함의 축복과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 형통의 축복, 그리고 충만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형통, 신명기 28장의 풍부한 축복, 말라기 3장 10절의 창고가 넘치는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들이 제 마음과 의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핍절에서 풍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혁명이 일어남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둘을 키우면서 그리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핍절하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원천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의 행복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중에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힘의 원천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여호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삽성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16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17절 위에 16절에 보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했습니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듯한 고통, 창자가 흔들리는 단장의 아픔,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극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극한의 환난은 왜 왔느냐? 이 환난은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강한 해오리 바람처럼 유다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말을 타고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한꺼번에 그냥 유다 나라를 확 휩쓸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밟히면 비참하게 찍혀서 죽는 것이고 밟혀서 죽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를 숙대밭으로 짓밟아 놓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밭을 짓밟아 놓았고 포도 가수원을 불태워버렸고 감람나무를 모조리 빼어버렸고 밀밭을 불태웠고 양우리를 탈취하고 소 외양간을 탈취해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나라가 바벨론에 망해버리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때가 썩어 들어간 듯한 고통과 창자가 흔들리는 단장의 아픔과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극한 공포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극심한 환난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래. 여러분의 힘은 뭡니까? 자신감, 젊음, 난 할 수 있다, 이거. 다 물거품이에요. 사상 누각입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나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곧 나의 힘이 되신다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뜻은 사슴은요 발이 매우 가볍습니다. 사슴은 매우 민첩합니다. 사슴은 매우 빠릅니다. 사슴은 그 달리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아주 험하고 아주 높고 뾰족한 절벽 바위산도 아주 쉽게 타고 다니는 것이 사슴입니다. 현 사태가 험산줄령 같은 환난의 때라도 오히려 사슴이 험산줄령을 힘있게 가볍게 높은 곳에 다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와 같이 다니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를 높은 곳에 사슴같이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곳이란 뜻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지위라는 뜻도 있고 또 낮은 곳에서는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던 것을 높은 곳에서 올라가니까 멀리 그리고 자세히 다 내려다보고 알 수 있는 안목을 말합니다. 이 비참한 전쟁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셔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이 사슴으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세요.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그것을 소위 비전의 힘입니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건 높은 곳에서 다 보고 깨닫고 알고 행동하도록 하신다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비전의 힘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였지만 하박국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 더 불을 누기고 더 잘 먹고 악인이 더 살이 오르고 기름이 끼어서 배가 더 튀어나오고 잠도 더 잘 자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나는 뭐냐? 교회 다니는 너는 뭐냐? 이것을 하박국은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평안하며 번영할 수 있느냐?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벨론에게 짓밟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실 것이니라 라는 응답이 하박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들어 올리시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미래라는 것은 지금 번성하고 무서운 세력과 부유함과 힘으로 유다 나라를 점령하고 괴롭게 하지만은 그 바벨론이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나라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미리 하박국 선지자 보게 된 것입니다. 사슴같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실 미래를 바라보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32절 33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답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시편 18절에서도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독한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넘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난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의 발 같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높은 곳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전능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진토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실한 크리스천 도지사가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결코 구차한 것이 아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난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가난과 버타며 사는 동안 우리 사이에 형성된 끈끈한 우정은 내게 작은 것의 소중함, 슬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길러주었다. 가슴에 알라리 맺힌 엉어리들은 단단한 근육이 되어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의 칼바람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었다. 약은 쓸수록 몸을 이롭게 하고 그러면 고약한 냄새를 풍길수록 향기 진한 꽃을 피운다. 뜨거운 눈물은 소년을 철들게 하고 가난은 힘이 셀수록 가슴에 품은 꿈을 단단하게 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혹독한 가난을 이기게 한 힘은 다름 아닌 그의 내면에 있었던 신앙의 힘, 곧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사춘기에 겪었던 가난을 꿈으로 성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국회의원을 지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도지사로 당선이 되어 지금은 어느 도에 도지사를 지내고 있는 분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힘의 원천이 되신다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의 고통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난의 고난 없는 것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원천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물질의 부여도 권세의 힘도 성공의 힘도 우리를 고난이나 고통에서 건져주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힘의 원천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흙수저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면서 잠시 우리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